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금도 선하게 운행하신다, Under control,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논리적으로 그 다음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이 내용이 이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섭리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생애, 나의 가족, 나의 재능 등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지금의 가족을 만나고 지금의 아내나 아이들을 만나고 우연히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다섯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맡기셨어요.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신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남겨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어떤 의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청지기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아들, 딸들, 부모님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의 재능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가령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고백은 그거예요. 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 교육이 출발해야 돼요. 호적등본에는 분명히 내 아들, 내 딸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이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부모는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런 묵상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그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이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돈을 맡기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정을 운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으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돈을 대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돈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돈이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세상의 그 뉴스를 들어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돈이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듯이 솔로몬은 자신의 눈에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뭐 자매가 있으면 다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첩과 와이프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돈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그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은이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 곧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중반부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돈을 많이 한번 소유해봤는데 부자로 살아봤는데 그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절로 이어지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돈이 많은데 왜 잠이 안 오지?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모르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부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이 결코 평안을 주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싼 침대는 살 수 있는데 그 비싼 침대가 평안한 잠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불안과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번 재벌들을 보세요. 돈 때문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식이 아니라 그러고 형제끼리 소송하고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바로 이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벌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뭐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오늘 그 중앙일보 뉴스를 어떻게 보니까 오늘 설교와 연결된 내용이었는데요. 타이틀 제목이 이랬습니다. 로또 1등의 비극, 형에게 살해된 동생,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지켜봤다. 이게 오늘 아침 신문의 타이틀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주일 오후에 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결국 문제의 발단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로또 1등이 당첨되었고요.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돈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3절도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결국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손으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돈의 모습이라고 고백해요.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전도서 기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돈이 행복을 개런티하지 못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반문이 있어요. 돈의 패단은 알겠지만 진짜 돈을 마음껏 한번 써보고 싶다. 진짜 한번 돈을 재놓고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그 돈이 오히려 패가 망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로또나 이렇게 막 큰 돈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마누라를 바꿉니다. 그리고 집을 바꾸고요. 차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패가 망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돈을 보고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패가 망신이 되지 않으려면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 돈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내 손에 뭔가를 쥐고 돈을 쥐고 가지 못합니다. 평생 수고한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없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8절과 19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몫이라는 단어예요. 18절에 보니까 그의 몫, 19절에도 제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His lot이라고 영어 번역은 하고 있는데요. 이 몫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몫을 누리라, 인조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몫으로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처럼 항상 청지기에게는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누릴 분량의 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신 몫 중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몫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령 시간 사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7일의 시간을 매주 주세요. 더 정확히는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의하면 하루를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 버전으로 바꾸자면 7일 중 하루를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7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일을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서는 십일조를 제정하셨고요. 신약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입 중에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몫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몫은 하나님과 이웃의 몫을 빼고 나머지 자신의 몫을 알고 누리며 즐기라라는 오늘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인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쌓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용한 돈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매달 연금을 붓듯이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물질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돈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리며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돈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말씀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돈과 하나님 중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 다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돈이 주인이고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단이죠. 달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어느 편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와 체킹 어카운트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는지, 내 돈 중에 이웃의 몫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구별해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바른 태도는 그 돈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수단인 돈은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재정을 사용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